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웠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아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길게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또 장사 지낸 바 되신 사건,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지난주에는 심판주로 재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크게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모든 기독교회가 함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교회, 또 개신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많은 그 지파들로 나뉘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약 천년 동안 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교회에서 익히 들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고 각각은 구분되어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존재하심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기독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됩니다.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거짓을 행하였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성령을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영향력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이 사도행전 5장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가장 아마 짧은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의 그 깊이들은 참 풍성한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번 주간이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한 번의 설교로 이것을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래서 오늘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모든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신분에 뭐 귀천이 따로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이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그 신분에 그런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고 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뭐 동화에 보면 항상 왕자님은 가난한 시골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가난한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왕자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영화로운 지위가 되죠. 결혼을 통해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 모든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혼은 신랑과 신부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건을 그 유익들을 다 누리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상세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죠? 부지런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와 같은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죠.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의 유익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은 가장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사람의 거듭남의 주관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마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주도적인 역할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 영원 불변의 이 선언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양자라, 뭐 수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평생의 삶을 그 신분과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거룩한 소원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있어서 무엇인가 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세울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장차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민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무척이나 더디었던 이 성화가 일순간에 영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해야 할 것을 지금 한 10분도 안 되는,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에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설교했는데요.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66장이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런데 66장 2절인가 3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와 또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 이 엄청난 우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한 하나님은 그처럼 크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겸손하고 통회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내가 함께한다. 그들 심령 가운데 내가 거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처를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하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참 경건했던 자매님인데 저보다는 나이가 좀 두 살인가 이렇게 많은 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결혼했고 그때 그 자매님은 이제 싱글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에베소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아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진리를 읽고 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저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 엄청난 일이 가능한 거죠? 하면서 아마 제가 그때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때인가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절인지 아니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인지 그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그 진리를 그 자매가 깨닫고 읽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받은 그 자매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재정과 또 인력을 통해서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 그 봉헌식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이 성전에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놀라갑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우리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들을 신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승천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장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한번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고 또 소멸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주일에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또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인기 있는 그 과목 중 하나는 상담이죠. 많은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상담 선생님이 안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배재우 형제 기억하시죠? 배재우 형제님 그 누나가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상담 선생님이시래요. 그랬더니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또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사회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부부와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법정에서 또 다툼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또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그래서 한국 사회는 뭐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죠. 끊임없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많은 또 공무원들이 그 문제들을 뭐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결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에베소서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이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6장 5장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자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또 6장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모든 인간관계에 해답을 주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 가장 행복한 지상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이런 명령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또한 가정의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디에나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상전들을 직장의 상사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게 될 것이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상사들은 자신과 또 자기 부하 직원에게도 더 높은 주인이 계심을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자기 부하 직원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복잡한 어떤 해결 방법 안에서 찾아지려고 하는데 저는 이 세상에 부흥을 통하여 모든 남녀노소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사회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존 웨슬리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어떤 한 크리스천이 영국의 한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 마을에는 술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나 술집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을은 좀 단정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있어서 여행자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100여 년 전에 요한 웨슬리가 이 거리를 설교하며 지나갔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리가 이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죠. 기도의 아버지라 뭐 몇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조지 밀러는 청소년 때 부모의 돈을 훔쳐다가 이렇게 방탕하게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훔치며 그렇게 좀도둑질을 일삼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심년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정욕과 탐욕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 자체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영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참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 보입니다.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면 모든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 증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될까봐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간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까봐 그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같은 이런 설교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길선주 목사님 또 여러 이제 그 평양 대부흥에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사역에 대한 굉장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설교학 시간인가 그때 교수님이 그 설교와 관련된 한 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초창기에 이름만 되면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기대를 가지고 그 설교 책을 구입하고 또 빨리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읽고 나서는 저 실망했어요. 참 실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요, 설교 자체에, 설교 내용 자체에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단순한 복음이 어느 교회 강단에서도 선포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복음이 선포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흥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한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외쳐진 메시지 자체는 글로 남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린빌 독립장로교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큰 문제 없지. 그렇게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선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권면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를 향한 기도를 거기에 또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영적인 싸움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글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좀 군더더기 같은 그래서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보면은 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해야 글이 더 훌륭한 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끼워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요한 웨슬리 또 뭐 길선주 목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은 참된 예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자신들이 맨정신으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믿고 술을 마시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잠시 동안은 행복해 보입니다. 말이 없던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떠들썩하죠. 그죠? 기분이 즐거워지고 유쾌해집니다. 잠시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면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술로 말미암아서 많은 질병이 유발됩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 술과 관련된 질병을 생각해 보면 아마 상당수가 술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은 사회적인 낭비고 허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왜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술을 먹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성도의 집을 방문했는데 제가 아마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예전에는 술을 참 많이 마셨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술을 안 마신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계기가 됐습니까? 했더니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즐거운데 왜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락들을 누립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락이라는 단어, 희락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지극한 행복의 상태로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설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지극한 복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의 진정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우리의 남은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